좋은 오후입니다, 웰링턴 철치 여러분들. 저는 리차드 목사입니다. 저는 케어 미니스트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자고 아내는 긴 하늘을 보려고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실로 들어가서 교활한 미소를 지으면서 노트북을 꺼냅니다. 뭔가 잘못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혼자 남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고 굉장히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에게도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는 여러분께서는 여러 개의 익명 계좌를 운영해 왔습니다. 트위터와 레딧과 서브스택에 있는 익명의 계좌입니다. 여러분은 좋아요와 추천과 리포스트를 갈망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친구들의 견해를 폭로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현실에서는 여러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동료도 친구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어떤 조직의 회장일 수 있고 유명한 지역 이사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사생활은 굉장히 그런 뽀얀 공적인 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바를 일관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 개인의 현실에서 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직장 리처드와 가정 리처드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구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브릿지를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내 삶의 영역에 모든 기독교 신앙과 그것이 일치하는가입니다. 월요일의 리처드가 썬데이 리차드가 일치하는가입니다. 지난주에 패스터 브로디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용인되는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6장에서는 오늘 이번 주에는 바울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는 그들의 죄를 더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저희는 본문을 세 가지 요점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자들의 구별된 상태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씻김 받은 자들의 거룩해진 상태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하나로 읽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바이블을 가지고 챕터 바이 챕터로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인들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지만 사실 이 편지는 바울이 서기 51년경에 세운 이 교회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이러한 보도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그들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보다 오히려 도시 고린도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고린도는 극도한 부도덕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고린도화하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어로 성적 타락을 뜻하게 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비열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한 일이 있을 때 성도를 대신하여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을 제기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너희가 사소한 소송을 재판할 자격이 없느냐?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의 일을 더욱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현재와 미래의 교회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그들의 죄악스러운 행실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관용구를 두 번이나 사용하였음으로써 그들이 믿는 자로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공동체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죄를 짓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하늘의 이편에서 죄와 싸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심판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법정 결정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앞장에서 바울은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오직 심판하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기에서 말고 싶고자 하는 요점은 훨씬 더 높은 우주적 역할, 천사를 심판하는 것으로 부름받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하찮고 세상적인 사건을 세상 법적에 가져가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세상과 천사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서 고린도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할 일과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의 사이에서 굉장한 불이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제 멘토는 결코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이 세상에 하는 그 모든 일은 다가올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접하지 않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중에서 우리의 영원한 상태와 분리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적인 지위가 우리의 현재 결정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내 견해가 현재의 나의 선택을 규정하는가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어찌하여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중에 형제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송사를 할 뿐더러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사느냐? 여기에 브라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크리스찬을 같이 나타내는 형제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죄를 묵인하고 그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다룰 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한 장 앞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훈계는 따뜻한 조언이자 부드러운 훈계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방식을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브로디 목사님은 지난주에 바울이 누룩을 죄와 죄가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그 질책을 함으로써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송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희에게 패배한 것이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도다. 너희 형제들까지도. 여기서 바울이 문제를 삼는 것은 송사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적 상담에서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병이 들었고 또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옳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시기, 비방, 교만, 어리석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약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통제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의 어떤 남자 성도들은 세상의 기관이나 법정을 통해서 통제를 추구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형제님들이죠. 그렇죠? 자매님들? 하지만 법정은 마음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차라리 바울은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윌링돈에서 누군가가 장신을 가로채고 의자를 코스코에서 주차자들을 빼앗았을 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문을 내리고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겼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치만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내리고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차라리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켄 샌더의 책에는 제3과 사역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책에서는 그는 굉장히 추천하는 책인데요. 그는 용서는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동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단 해를 끼치는 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7절에서 사용한 바로 그것입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라. 다른 뺨을 돌려 대세요. 이것이 바로 일관된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리처드 목사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하지만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마 어떤 분들은 제 파트너가 제 물건을 훔쳤고요. 그리고 횡령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랑 떠나게 됐고요. 저는 전업주부인데요. 제가 고소하지 않으면 저는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구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법정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고소할 수 없다던구나 혹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다른 그리스도를 고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고소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관적으로 세우신 인간의 권위와 제도를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제도 자체와 법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다루어야 할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데려감으로써 그 교인들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끔찍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바로 그 컨텍스트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법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이나 혹은 제 윌링턴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륜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아이들이 연루되어서 경찰과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조차도 교회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핵심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독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주변 문화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고린도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불의한 자들의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덕적으로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누가 성경을 지루하다고 얘기하셨나요? 우리 모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근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스스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슬러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죄로 죽은 자 혹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혹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불의하며 불경건한 자들로 칙칭지어집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고 상속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뜻 보기에는 이 구절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죄 많은 자로 비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부분을 포함시켰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8구절에서 그들이 이미 그 도시의 문화들과 싸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러한 죄가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더 경계를 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 11절에서 내리는 유일한 명령은 9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를 자신의 정체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굉장히 불건전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됨으로써 싱크로티즘, 혼합주의, 연합주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서로 다른 종교적, 문화적, 철학적 사상이나 관행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화려한 언어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엔터테인 하기 위해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서 연합주의라고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쪽에 있는 사람들을 옆으로 보시면서 연합주의는 나쁘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이 훨씬 좋아요. 연합주의는 굉장히 혼합주의는 아주 나쁩니다. 정말 나쁩니다. 저는 홍콩에서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홍콩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곳에서 조상을 숭배하고 가족 재단에 향을 피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광행은 성격적 기독교와 절대로 양립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관행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화권에서는 그러한 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트로 밴쿠버에 사는 우리에게는 자연이라든지 혹은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밴쿠버 커낙스를 승배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문화에도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월요일의 자아와 일요일의 자아가 일치하는가입니다. Tuesday, Wednesday, 화요일 그 모든 것들이 제 삶에서 일치하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절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뭐 주말에 동료들이 어디 갔어? 그러면은 교회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위와 직장과 그리고 친구의 관계를 유지해서 어떤 부분에서 타협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혹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혹은 신앙을 비밀로 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서는 굉장히 언어가 불건전하다가 그렇게 일요일에 와서 깨끗한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회사 인사부의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서 프로파일에 특정 표시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협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30초 안에. 만약 여러분이 그 비성경적인 신앙이나 관행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을 신앙인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종교적 융합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절대로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날에 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라이처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새 땅으로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미래적이고 영원한 통치를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의의 나라이고 그리고 절대로 이 불의한 사람들은 그 안에 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뉴스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날이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날이 미래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으로만 이루어진 약속된 그곳이 천국이라고 부르고요. 오직 악으로만 이루어진 곳, 약속된 곳이 지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천사를 심판할 것이라고 썼지만 하지만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는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입니다.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한다면 죄의 자체를 지어졌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불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9절에서 일깨워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자들의 영원한 안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구할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반면에 비그리스도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가져올 수 없지만, 하지만 교회는 올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역입니다. 예, 우리는 아직 죄를 짓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에 빠져서 세상에서 증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충실한 종이 될수 있겠습니까? 매번 이 지속적인 죄는 저와 제 삶의 기독교 신앙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씻김 받은 자들의 거룩한 상태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내부적인 대화를 세상 법적으로 가져간 죄를 바울은 지적을 한 후에 마지막 구절에서 복음의 정말 꽃인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선사합니다. 그것은 너희 중에서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그러나 씻김을 너희는 받았느니라. 예, 그들은 불의했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악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그들이 행한 일로 정의되지 않고 그리스도께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는 사랑을 봅니다. 교회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무너져 내릴 때 걷어차지 아니하고 다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너는 실수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이들의 목표가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목표도 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죄와 씨름하는 사람에게 너왜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묻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목회적으로 그들에게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스트러글링 하고 있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인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씻김을 받았습니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씻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지속적인 성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씻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씻김은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씻김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참여 없이는 이 씻김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프리덤 세션이나 퓨어 디자이어 그룹에 참석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숙제를 해야 되고 오늘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의지적 자유,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일부, 즉 우리 행동에 상응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애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의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행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전 삶은 음행과 수상, 우상 숭배와 비방과 탐욕 그런 것들로 다 연결돼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과거의 죄악을 씻어내는데 참여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씻김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제 삶의 영역에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씻김을 받았다면 내 삶은 그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회심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씻김을 받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에 따라 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의 용어입니다. 10초간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거룩함 안에서 자라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용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근거로 죄인인 불의한 자들을 무죄로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행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센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의롭게 하신 자들의 거룩함과 최종적 보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목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뜻과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놀라운 목회적 가르침이고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죄를 지은 고린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마땅히 강조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불의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분리되지 않았고 다시 그들을 되돌리고 회복시킴으로써 성령으로 씻김을 받고 능력받은 자로서 다시 거룩해진 상태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말씀과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Sunday to Sunday, 일요일에서 일요일, 일주일 내내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을 진정으로 씻겨주셨고 그리고 그 씻김을 받은 것처럼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할 거 없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신 그분에게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죄에 빠져있는 분이 계신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지속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초반부에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했던 남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남자는 미니스트리 리더였습니다. 이분은 진짜 성경적인 신앙과 관계없이 그렇게 사적인 삶에서 일치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와 크리스천 패스트를 통해서 컨퍼런스에서 그 강조했던 그런 분들을 욕하고 다니고 비방하고 다니는 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실수와 그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처는 생생하고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분의 삶에 나타나 사랑으로 그의 죄를 마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에게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음을 상기시켜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씻김을 받는 것처럼 살 때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크리스천 리더의 이그젬플을 그래서 나는 믿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예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의 죄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천국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 때문에 죄의 본성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혼자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죄사함의 필요성을 깨닫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마음 깊숙이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걸어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주셔 씻김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씻김받는 자처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위해서도 기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그 성도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나갔을 때 일상을 살면서 씻긴 자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정말 죄악적인 삶에서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가든의 삶을 희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녀들